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지위와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메시아의 소명에 관한 일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또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가장 작은 자라고 언급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지위와 신분과 책임을 맡고 있기에 이런 엇갈린 듯이 보이는 평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하여 인용하신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9쪽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한 장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시대적 부르심과 또 맡기신 사역 그리고 주어진 책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훼손되어 있었고 또 우상에 빠져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갈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헛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수리하고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결정과 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꾸어진 모습을 지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뜻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른 열두 도를 취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자이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같은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하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죄악 가운데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 그 일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지위와 책임은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주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언할 분이 오시기까지는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고 자신이 예비한 길에 서실 분이 오실 때까지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언한 분이 오시면 그의 책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예비한 길에 서실 분이 오시면 그의 책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 G20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그 경호팀의 보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읽은 내용이지만요. 몇 달 전부터 그 경호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거주할 호텔을 미리 확보를 해두고 그리고 그 안에 보안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한답니다. 몇 달 전부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거기를 지키고 서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또 대통령이 이 회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먹는 모든 음식물들까지 미국 본토에서 다 공수해 와서 그곳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데 한 대 타고 오겠죠. 혼자서 두 대를 같이 탈 수는 없을 텐데 에어포스 원 두 대가 옵니다. 어느 비행기에 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지상에서 움직일 때 탈 대통령 전용 차가 세 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 대 중에 물론 어디에 탈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보안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급하게 한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쓰고 있는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리콥터를 군 수송기에 실어서 갖다 놓는 거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철저한 보안을 그 경호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호팀의 임무는 언제까지일까요?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그 임무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기 대통령은 떠나갔는데 우리나라의 미국 경호팀이 계속 남아서 동선을 확보하고 어느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다 마치고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책임이 다 종료되어서 자기들도 뒷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설명되던 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끝마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새 언약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가 주는 언약의 영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내게 될 지위는 하나님의 유일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압도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은 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고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는 일이고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 시대 안에서 부여받은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큰 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복을 지닌 자로 서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 하는 말을 실제적인 사실과 내용에 입각한 진지한 고백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안에 함께 공유하고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내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로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는 것, 그 일들로 내게 은혜를 입히고 계시다는 사실들이 훨씬 실제적인 내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고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사실 이 영향력이 애매모호한 영향력을 입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거슬러 왔던 똑같은 시간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왔지만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온 그리고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클래식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지만 근래에 좀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첼로 연주자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좀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야노스 스타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그 더 앞선 시대에 파울로 카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카젤스가 한 15살 때쯤 되었을 때 낡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오래된 악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카젤스의 표현으로면 그 악보를 펼치는 순간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악보를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모양대로 이렇게 연주해보고 저렇게 연주해보고 해서 한 12년 동안 그 곡을 혼자서 연구하고 연주하고 연구하고 연주하고 합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후에 공개석상에서 이제 그 연주회로 발표하게 되는데 그 곡이 무엇인가 하면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카젤스에 의해서 불의의 걸작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카젤스가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 바다와 같은데 나는 그 속에서 그 무한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곱씹어 봤습니다. 바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태평양, 대서양, 오대양, 뭐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식대로 나누고 있지만 지구의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바다의 작은 물고기라고 한다면 정말 보잘것없고 또 그 작은 물고기가 이 바다라고 하는 실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거대함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내가 잠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 무한함, 그 거대함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복된 존재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숨 쉴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마음 아프고 슬퍼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고 제일 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내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마치 거부할 수 없는 큰 돌과 같이 내 삶을 짓누르는 절망 그 자체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지니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붙잡고 있다면 빨리 힘을 가져서 이걸 다 풀어버리고 다 해결해버리고 다 떨쳐내서 떵떵거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성경에서는 하늘에 복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묶여있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인 것을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진 그 지위요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된 자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겉으로 볼 때에는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자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복된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하늘의 복된 존재로 나를 삼고 계시다는 것,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를 하늘의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내 생애가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스스로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가? 왜 이런 절망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도대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줄줄이 엮어지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의 지위와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에서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지닌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훨씬 더 큰 복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져 있는 생애인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생애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삶은 결코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복된 존재로서 지위에게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고 넉넉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늘 담대한 모습으로 새 언약의 시대에 가장 복된 존재인 것 같은이 아니죠. 복된 존재이죠. 그 존재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또 서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복을 놓치고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공포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실패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우리를 하늘의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된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책임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